성경을 읽는 계획. 성경은 매우 놀랄만한 책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으며 내용이 매우 풍부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려면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획이 없이 그것을 읽는다면 결코 좋은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 방면에서 28가지의 성경 읽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나이 드신 형제님들도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인물. 구약 성경 안에는 많은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등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역사를 구약에서 찾아보아야 할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들의 역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아담에 대한 역사가 창세기 2장과 3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서도 아담의 일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읽어 내려가면 에베소서 5장에서도 아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가를 보아야 하며 그가 어떻게 피조되었으며 피조된 후 얼마나 순박한 상태로 죄가 없었는지를 보아야 하며 또한 그와 하와의 관계를 보아야 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셨으며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3-4개월의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잘 읽는다면 성경 가운데 여러 기본적인 문제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역사를 다 읽은 후에 아벨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역사만을 보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를 어떻게 말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벨과 관계되는 곳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기본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은 열납하시고 가인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의 열납하심을 입은 것이 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신약에 편중된 생각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의 열납하심을 입은 근본적인 원인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의 할 일은 다스리며 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 밭을 갈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마치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음을 잊은 것처럼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가 드린 제사는 열납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심각한 잘못을 범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의 부모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범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잘못은 죄를 범하고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한 데 있습니다. 아벨의 태도는 사람이 죄를 범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때의 양을 치는 것은 살기 위해서이지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목적은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양가죽으로 옷을 해입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의 요구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열납하셨습니다. 다시 더 나아가 노아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성경에서 여자들은 특별한 하나의 노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와부터 읽기 시작하여 그녀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무엇이라 말했으며 어떻게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실패하여 형벌을 받았는지 보고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그녀에게 약속하셨으며 그녀는 어떻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라, 리브가, 다말, 룻, 라합, 한나, 아비가일, 술람미 여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2장에 아이를 뵌 여자, 17장에 큰 음녀와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분명하게 한 노선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성경 안의 모든 여자들은 적극적인 면에서든 소극적인 면에서든 모두 한 여자, 교회의 각 방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표. 구약의 예표를 읽으려면 먼저는 신약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 구속, 교회, 성령 이 네 가지의 영적인 큰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주요 예표는 이 네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구속을 예표하거나 교회를 예표하거나 성령을 예표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먼저 사진을 보고 후에 실물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사람들은 먼저 실물을 알고 난 후에 사진을 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구속, 교회, 성령을 보았기 때문에 구약의 예표를 읽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재창조는 새 창조를 예표합니다. 2장에서 하와는 죄 없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죄와 우리가 뿌리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죄 밖의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 밖의 관계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죄 밖의 관계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생각할 때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마치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르러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고 어린 양의 가죽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제사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에 관해 보기로 합시다. 이삭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교회를 예표합니까? 성령을 예표합니까? 구속을 예표합니까? 주 예수님을 예표합니까? 신약을 보면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을 볼 때 그는 아브라함에 의해 태어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 태어난 것도 아닌 바로 약속으로 인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주 예수님과 조금 비슷합니다. 사라를 통해 볼 때 이삭은 그 아버지의 독생자이므로 이것 또한 주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볼 때 이삭의 소유 전체는 아버지로부터 계승한 것으로 이삭은 이 모두를 누렸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주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그리스도께 주셔서 장래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이삭의 아버지는 종을 그의 본토 친척에게로 보내어 한 여자, 즉 리브가를 찾아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였는데 이것 또한 주님과 비슷합니다. 두 방면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 많은 예표적인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다면 이삭이 또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육체의 행위를 대표하는 이스마엘이 있고 성령의 행위를 대표하는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행위를 대표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잉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대표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면 각양각색의 예표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각 권 중에 예표가 가장 많은 책이 창세기로 창세기는 전 성경의 모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고 유월절은 떡을 떼는 것을 예표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예표하고 광야에서의 원망과 방황은 이 땅에서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예표하며 생수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회막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상황을 예표합니다. 회막의 일은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노정을 예표합니다. 회막은 모래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바닥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금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정을 지날 때 주님과의 교통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사막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42개의 지점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각 지점마다 그것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들을 읽다 보면 사람들의 방랑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또한 레위기의 제사, 절기와 정결케 하는 규례 등은 모두 분명한 예표이므로 우리는 세심히 잘 읽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책은 예표가 매우 깊은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안에 있는 모든 예표가 깊다는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서 안에 매우 깊은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으며 거기서의 전쟁이 어떠했는지 알려면 반드시 먼저 가나안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이 천당을 예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가나안이 천당을 예표한다면 천당에서도 싸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가나안은 천당을 예표할 수 없음을 봅니다.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의 하늘에 속한 위치를 예표하며 가나안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늘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며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웁니다. 그러므로 예표를 읽는 사람은 다만 여호수아서만을 읽지 말고 에베소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방면에서 여호수아서를 에베소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방면에서 여호수아서를 에베소서와 함께 읽을 뿐만 아니라 또한 히브리서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한 방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예표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와 연결되어야 하며 한 방면에서는 안식을 예표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안식은 아주 분명하게 왕국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천당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국의 안식을 예표합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므로 가나안 땅은 왕국을 예표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의 예표는 우리에게 누가 능히 왕국 안에서 권세를 잡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호수아서의 어떤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얻어야 할 영적인 위치이며 어떤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래에 얻어야 할 상급을 예표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많은 불법적인 일들은 사람이 자기의 뜻에 따라 행하면 많은 불안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권세를 잡은 것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나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직 나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나왔는데 그가 곧 사울입니다. 사울은 적그리스도가 권세 잡은 것을 예표함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한 왕은 어떻게 전쟁하고 평안을 누리는지 봅니다. 다윗의 싸움이 있고 솔로몬의 영광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울과 환난 후에 다윗과 천년왕국의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분명한 예표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이름 아래서 모이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택하여 그분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났을 때 그는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른 경배 장소가 아닌 그분 자신의 이름 있는 곳에서 경배하는 것만을 기뻐하십니다. 부흥이 있을 때에 몇몇 왕들이 일어나 산당을 파하고자 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어떤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수차례의 부흥의 상황을 예표합니다. 이외에도 느헤미야, 스가랴, 수룹바벨 등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처럼 그렇게 영광스럽지는 않았으나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회복을 예표합니다. 이 회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전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때의 교회는 영광스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언. 성경 전체의 3분의 1은 예언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예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입니다. 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한 예언을 읽는 것은 특별한 흥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언을 읽으려 한다면 여전히 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한 예언을 모두 하나하나 찾아서 써내려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예언이 성취되는 원칙이 어떠한지를 찾아낼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어떠하면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도 반드시 어떠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은 각각 일정한 율이 있습니다. 무릇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장의 주 예수님의 오른손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지적해 주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곱 금등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는데 등대는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이건 역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표는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다만 아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언을 해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예언을 해석하는 것으로 예언의 성취는 그 이상의 성취입니다. 또한 한 방면은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 예언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미상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말한 것은 오늘날의 이러한 상태가 요엘이 말한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는 뜻으로 이것 또한 의미상의 성취입니다. 주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 가운데 많은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녀는 처녀이며 애굽은 애굽이고 뼈가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한 것은 문자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이 문자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두 번째 오심 또한 대부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언은 유대인에 대한 예언과 이방인에 대한 예언과 교회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유대인에 관한 예언은 모세와 발람을 통해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물론 선지서에서도 그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관한 예언은 특별히 다니엘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시록 8장부터 11장, 13장, 15장, 16장, 18장은 모두 이방인에 관한 예언입니다. 교회에 관한 예언은 마태복음 13장, 계시록 2장, 3장, 12장, 14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 중에 교회에 관한 것과 이방인에 관한 것, 유대인에 관한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예언에는 두 개의 큰 줄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날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왕국의 축복에 관해서입니다. 이방인의 예언에 관하여 우리는 유대인이 나라를 이룬 후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니엘 2, 4, 7, 9장의 71회와 요한 계시록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이방인에 관한 예언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첫째는 유대인이 나라를 잃은 후로부터 마지막 때까지로서 특별히 다니엘 2장의 큰 신상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열뿔, 곧 열 왕과 또 다른 작은 뿔, 곧 한 왕이 어떠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떠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는 이방인은 어떻게 천년 왕국에서 축복을 얻는가를 말합니다. 교회에 관한 예언은 첫째는 2000년에 교회의 역사이고 둘째는 휴거이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고 넷째는 왕국이며 다섯째는 영세입니다.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것은 시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 이 시대에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과 다른 시대에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시대의 사람의 구원받는 방법과 다른 시대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행위의 요구도 시대마다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시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들을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잘 구분하기만 한다면 혼란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일곱 시대로 구분하지만 성경 자체의 분류법에 따르면 매우 자연스럽게 네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열조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안에는 작은 전환이 많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며 어쨌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첫 번째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시대로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리스도까지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시대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부터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까지입니다. 비록 주님은 여전히 유대인을 주의하시지만 은혜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하여 주님의 중심을 바꾸셨습니다. 네 번째는 왕국 시대로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서 왕국의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매 시대마다 사람의 처음 위치와 책임은 무엇이었는지, 후에는 어떻게 실패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처리하셨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이럴 때 마치 해석하기 힘든 많은 모순된 것 같은 부분에 대하여 순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목. 성경에는 많은 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사람, 천사, 죄, 사탄의 왕국, 구원, 회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일생, 성령, 거듭남, 영생, 영원한 확신, 성결, 칭의, 선택, 용서, 의, 해방, 율법, 묵시, 계시, 그리스도의 몸,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다시 오심, 심판, 왕국, 영세 등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1년에 한 제목을 읽을 수 있으며 다음 해는 두 가지 제목을 읽을 수 있으며 그 다음 해는 네 가지 제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인격은 큰 제목인데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분에는 그분의 말씀이 되신 방면이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또한 방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예수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사람 되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세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뱃머리에서 주무신 것은 그분이 사람임을 보여주지만 그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사람이심을 나타내지만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분이 사람임을 나타내지만 그녀에게 생수를 설명해 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그분의 역사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입니다. 다섯 번째, 그분의 오늘날의 위치는 승천 후의 위치입니다. 여섯 번째, 그분의 장래의 위치는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의 위치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과 역사와의 관계. 두 번째, 주님의 대체하심. 세 번째,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속죄. 네 번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함. 다섯 번째, 그분의 열납하심과 사람을 받으심. 여섯 번째, 제사장 직분. 일곱 번째, 중보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승천. 다섯 번째, 다시 오심. 탄생을 말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가리켜 탄생이라 하는지 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탄생의 결정을 볼 때 탄생은 모든 추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변하여 구체적이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인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성육신 되셨을 뿐 아니라 인내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추상적이고 볼 수 없던 인내가 지금 구체적인 인내가 되었습니다. 성육신의 원칙은 사람이 육신이 되며 성결이 육신이 되고 기쁨이 육신이 되며 순복이 육신이 된 것 등을 보여줍니다. 바꾸어 말해서 원래 하나님께 속한 덕성으로서 추측할 수도 없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추상적인 것이 변하여 구체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표준은 바로 이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친근해질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휘장이 걸려 있었고 휘장이 보기 좋을수록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물론 구속의 방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낸 것입니다. 죽음은 예창조의 종결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유의 종결입니다.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는데 이것이 죽음입니다. 또한 부활은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의 창조이며 새로운 생명이며 사망이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을 가두어둘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했고 시험을 통과한 그분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또한 승천은 위치상에 있어서 사탄에 이긴 것으로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를 그분과 같은 위치에 두신 것으로 그분의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새로운 권위의 나타남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해 탄생은 하나님의 표준을 말하고 죽음은 하나님의 표준에 합당치 않은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종결시켰음을 말하며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며 승천은 새로운 위치이고 다시 오심은 영광스러운 나타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전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들, 인류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개인, 네 번째 하나님 사람, 다섯 번째 사람과 하나님, 여섯 번째 하나님 사람 가운데 계심, 일곱 번째 하나님이 사람 위에 계심. 이런 분류는 매우 좋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물론 매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인류로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은 곧 개인적인 범죄와 개인적인 형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사람은 복음서 안에 기록된 것으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다섯 번째, 사람과 하나님은 서신서 안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사람 가운데 계심은 서신서 안에 더 깊은 부분으로서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사람 위에 계심은 왕국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위에 왕이 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장래의 모든 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구 방법을 사용할 때 일곱 개의 노트를 구별해서 기록해 나가면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연대별. 연대별로 성경을 읽는 것이 크게 유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유익한 점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습관을 양성해 줍니다. 성경 안에서 연대는 매우 분명합니다. 사람의 창조로부터 주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모두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 홍수 노아 때까지는 1656년으로 매우 분명합니다. 그 후에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사사기의 역사의 기간, 열왕기의 기간, 다니엘의 기간, 그리고 주 예수님의 오심까지 각 시대마다의 역사는 모두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스데반의 말 가운데서 찾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에스겔이 좌편으로 누웠다가 우편으로 누운 것에서 계산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중건부터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69일에로 이것 또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담에서부터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계산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연대표를 펼쳐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중하고 세심한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 연대를 공부하다 보면 평상시에 잘 볼 수 없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의 역사를 계산해보면 에녹이 세상에 있을 때 아담이 아직 살아있었음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들림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녹은 들림받았지만 아담은 들림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면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마침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날 때 홍수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성경의 정확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은혜는 율법 이전에 온 것이지 율법 이후에 온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수를 알아야 하며 약속의 은혜가 430년 전에 이미 전해진 후에 율법이 전해졌음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성경의 연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연대를 읽어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8절부터 22절에서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연수를 합해보면 모두 530년이 됩니다. 거기에 다윗이 왕위에 있은 40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전에 3년을 모두 합하면 573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것보다 93년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사사기의 기록을 근거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 8년, 두 번째 18년, 세 번째 20년, 네 번째 7년, 다섯 번째 40년을 더해보면 정확히 93년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열왕기상에서는 93년을 빼고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렸던 횟수를 계산해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에 기록된 것과 연결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고리로 연결된 것과 같아서 하나하나 다 연결되며 하나도 떨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결고리를 잘 안배해 두셨으므로 우리는 그 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연대를 읽는 것은 정확성을 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숫자. 성경의 많은 숫자들은 모두 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2는 교통의 숫자입니다. 3도 하나님의 숫자인데 이는 하나님이 3일이시기 때문입니다. 1은 하나님의 연합을 가리키고 3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리킵니다. 4는 3에서 나온 첫 번째 숫자이며 3에 1을 더한 것으로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피조물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4를 사용합니다. 네 바람이 있으며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줄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우상의 네 부분,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및 피조된 생물을 대표하는 네 짐승 등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숫자가 4임을 볼 수 있습니다. 5는 사람들의 구별되는 숫자입니다. 양손에 각각 다섯 손가락이 있는 것과 같이 열 처녀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지혜로웠습니다. 5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책임을 지는 숫자입니다. 귀는 오관 중에 하나이고 엄지손가락은 다섯 손가락 중에 하나이며 엄지발가락은 다섯 발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피는 사람의 오른쪽 귀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의 발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분별하여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육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은 제6일째 되는 날 창조되었습니다. 7은 완전한 숫자로 6은 7에 못 미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잠시 완전한 것을 가리키며 영원히 완전한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이며 4는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을 합하면,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질 때 완전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3과 4가 합쳐졌을 뿐이며 일시적인 완전함입니다. 성경 안에서 일시적인 완전함은 모두 7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은 7일이며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계시록의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천사,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완전함을 가리키며 영원 안에서의 완전함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7은 하나의 단락을 말하지만 8은 7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숫자입니다. 주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으므로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9는 3 곱하기 3이며 하나님의 숫자가 강조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10은 사람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열이 되면 완전해집니다. 마치 사람의 손이 열 손가락이 있으며 발도 열 발가락인 것과 같습니다. 11은 성경 안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12의 뜻도 완전이며 이 완전은 영원 안에서의 완전을 가리킵니다. 완전의 숫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이고 하나는 12입니다. 7은 하나님께 속한 완전함이며 오늘날의 완전입니다. 12 또한 하나님께 속한 완전으로 영원한 완전함입니다. 한 가지 기묘한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을 때 7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열두 문, 열두 기둥, 열두 사도의 이름, 열두 가지 보석, 열두 개의 진주, 도성의 성벽은 144규빗으로 12 곱하기 12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12는 영원 안의 완전함입니다. 3 더하기 4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으로 다만 조물주와 피조물이 합한 것에 불과하지만 3 곱하기 4는 조물주와 피조물이 곱해진 것으로 이 둘이 하나로 연합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곱하기와 더하기는 다릅니다. 곱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 되는 것으로 이 하나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가 대표하는 완전함은 영원한 완전함입니다. 비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몇 가지 비유를 읽고 나면 마음대로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이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한 가지 원칙을 찾아낸다면 다음에 새로운 비유를 접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비유든지 언제나 주제와 부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비유에서 반드시 주제가 어디에 있으며 부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한 부분씩 해석하며 부차적인 것은 때로는 세세히 해석해야 하지만 때로는 방치해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는 한 가지이지만 땅은 네 종류입니다. 한 씨인 말씀과 네 종류의 다른 마음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가 날아와 먹어버린 먹다는 부수적인 문제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러한 배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1000배를 맺을 수 있다든지 1200배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의 크기나 나는 높이를 주의하거나 배수의 문제를 주의한다면 길을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먼저 중요 부분과 부수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떠한 비유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정말 밭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고 밭은 실제의 밭이 아니며 씨도 문자 그대로의 씨가 아닙니다. 이것의 모든 비유는 그 안에 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비유의 모든 요점을 영의 뜻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영을 따라 풀고 부차적인 부분은 여전히 문자에 따라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 부분의 요점을 해석하고 부수적인 부분의 각 요점도 해석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님 자신이 해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요점을 해석하지 않고 어떤 것은 해석하시고 어떤 것은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좋은 땅의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며 좋은은 선량하고 성실함을 가리킨다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량하고 성실한 마음이 그 주된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지 않았으므로 열매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설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영적인 가치가 없어지며 길을 잘못 가게 됩니다.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빛을 구할 때 비로소 합당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적. 특별히 주 예수님의 기적을 주의해 봅시다.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 같은 것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의 기적 또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전이란 제목으로 두고 읽으면 곧 모든 기적에는 각각 그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경이 고침을 받은 것과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기적은 같지 않습니다. 눈은 분명히 보기 위한 것으로 소경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중풍병자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즉,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읽을 때에는 먼저 특징을 찾아내고 그 후에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다루셨으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다루어야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어떤 기적은 주로 영적인 교훈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경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밝히 보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너무나 분명하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기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교훈을 언급하지 않으셔도 그 안에는 분명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함 받은 것은 영적인 교훈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치료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죄사함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생명의 표현과 영적으로 걸을 수 있어야 충분한 것입니다.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받음은 걷기 전의 일이지만 걷는 것은 죄사함 받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한 폭의 매우 분명한 그림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교훈. 주님의 모든 교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13장, 24장, 25장을 모두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교훈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읽으면서 주의할 것은 주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으며 또한 유대 땅에서 가르치셨는가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도 듣게 하셨는가 아니면 다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무리는 듣지 못하게 하셨는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면 신약 안의 중심적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최소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주님이 행하신 기적,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의 비교. 이것 또한 성경을 읽는 중요한 연구 방법입니다. 성경은 왜 한 권의 완전한 복음서를 쓰지 않고 네 권의 서로 다른 복음서를 썼습니까? 각 권에 기록된 사건은 마치 다른 것 같습니다. 사건의 순서도 다르며 어떤 것은 숫자까지도 다른데 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는다면 성령의 묵시가 얼마나 기묘한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첫 번째로 반드시 단락을 구분해야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큰 노트를 준비하여 사복음서의 사건의 순서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계보를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첫 번째 칸에 쓰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은 세 번째 칸에 기록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빈 칸으로 둡니다. 어떤 사건은 복음서 중에서 한 권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네 권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노트를 들춰보기만 하면 곧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칸에 써놓은 것을 모두 비교해 본다면 그것들의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비교하여 읽어보면 서로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다른 점들은 성령의 안배에 따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세 부분의 14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기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기록했고 누가는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까지 기록했고 누가는 스알디엘에서 다윗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말하기 시작했으며 누가는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담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네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누가는 처음 한 단락은 마리아의 족보를 썼으나 마태는 마지막 한 단락에 요셉의 족보를 썼습니다. 이러한 단락 구분은 반드시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그 가운데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네 생물과 사복음서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네 생물의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짐승들의 왕입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근면한 충성스런 종입니다.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날개에 입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주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고 마가는 그분이 종임을 기록하고 누가는 그분이 사람임을 기록하며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기록합니다. 내생물과 사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네 방면이 기묘하게 일치됩니다. 마태는 주 예수님이 왕이심을 기록하고 족보에서 특별히 그분은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말한 주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족보에 있어서 사람의 시조인 아담부터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주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요한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족보를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마태는 주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말하고 마가는 주 예수님이 종이 되심을 말하고 누가는 주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말하고 요한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모두 주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지만 그 기록의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마태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라고 말하고 마가는 인자가 오심은 섬기려 오신 것이라고 말하며 누가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요한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이 복음서에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시간을 들여 읽는다면 각 권의 복음서 안에 모두 그의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끝맺을 때 기록한 일도 또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마태는 부활을 기록하고 마가는 승천을 기록하였으며 누가는 약속의 성령이 임함을 기록하고 요한은 다시 오심을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높은 하늘로 올리워지셨으며 승천 후 오순절이 이르러 성령을 부으시고 장래에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묘한 안배는 네 사건에 기록된 순서와 완전히 부합됩니다. 마태는 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마태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리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주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노예의 형상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순복하셔서 사역을 완성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 올리우셨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승천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천사보다 작은 사람을 돌보시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심으로 주 예수님이 사람의 자격으로 하늘에 올리워지셔서 장래에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심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시대적인 말씀을 따라 기록하였으며 사건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자세히 살펴본 후에 차례대로 썼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의 전후에 따라 기록했으며 어떤 것은 제목의 순서에 따라 기록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모두 사건의 순서에 따라 기록했습니다. 큰 글씨로 된 사복음서의 성경을 사서 먼저는 마태복음을 5달락이나 10달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읽어보고 동시에 다른 세 권의 복음서가 어떠한지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한 것은 그 종류대로 함께 모으고 서로 다른 것은 또 다른 곳에 기록해 두십시오. 서로 다른 단락들은 크게 단락을 나누고 서로 같은 단락은 자세히 나누십시오.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심해서 잘 나누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거기서 매우 세세한 다른 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읽자마자 이것과 저것의 같은 점과 유사점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복음서는 최소한 2년을 읽어야 하고 옮겨 쓰는 데는 대략 3개월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중요한 장. 성경 안에는 많은 장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창세기 2장, 3장, 민수기 21장, 신명기 8장과 같은 것들이 다 중요한 장들입니다.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 이는 신약 안에서 그의 성취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역시 중요한 장입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13장, 24장, 25장은 다 중요한 장이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역시 중요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역시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중요한 장이 30-40장 정도가 있는데 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과거, 현재, 장래. 이것은 일종의 성경 읽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신약 안에서 과거의 일은 과거의 항목에 두고 읽고, 현재의 일은 현재라는 항목에 두고 읽고, 장래의 일은 장래라는 항목에 두고 읽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성령의 강림, 교회의 시작은 다 과거의 항목으로 두어 읽으며, 주님의 중보이심, 교회의 사역,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내주하심 및 은혜를 받는 모든 방법은 다 현재에 속한 것들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은혜를 직접 주시지만 어떤 곳은 하나님이 집회, 떡댐, 침례, 안수 등과 같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부활, 휴거, 구속, 영광과 하나님의 새 창조 같은 것들은 다 장래의 일입니다. 구속은 비록 과거의 것이면서도 또한 과거의 것이 아닌데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몸의 구속에 이르러야만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속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은 다만 하나의 기초일 뿐이며 우리가 장래 몸의 구속을 받을 때 구속의 역사는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현재 하고 계신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장래에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성결, 사역.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얻음을 말하는 것이고 성결은 우리의 생활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사역은 우리의 일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혈, 주님의 사역 등을 다 구원의 부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를 성결의 부류에 놓을 수 있고 충성과 간증과 성령의 능력은 모두 사역의 부류에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은 구원의 부류에 둘 수 있으며 우리의 십자가는 성결의 부류에 둘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한 예수 죽인 것은 사역의 부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부류에 놓을 수 있으며 순복은 성결의 부류에 둘 수 있고 충성은 사역의 부류에 둘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 주심은 구원이며 성령의 역사는 성결이며 성령의 능력은 사역입니다. 우리는 세 마디로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한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릇 모든 우리를 위한 것은 다 구원입니다.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 우리의 성결이며 우리를 통과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사역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고 내 안에서 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하며 나를 통과해 한 것을 사역 또는 봉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훈을 성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과한 것 세 가지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십자가부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은 우리이며 못 박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건 역시 로마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함께 죽는 것이 나를 위한 방면의 것이며 내 안에 있음의 방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함께 죽은 것을 말하고 8장에서는 죽이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죽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은 구원을 말하며 8장은 성결을 말하며 고린도후서 4장은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죽는 것은 절대적인 구원으로 주님이 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다만 얻을 뿐이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이라는 우리의 일이며 죽인 것은 성령으로 하시게 하는 것이며 사역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치 않으며 죽이라에 대하여도 분명치 않습니다. 함께 죽은 사실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구원이며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성결이며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은 다 사역입니다. 이것은 다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금속. 성경 안에는 각종 금속과 광물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으며 역시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들 안에 어떤 계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이러한 재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에 반드시 많은 성경의 재료들을 감추어 두어야 하며 필요할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은 하나의 영광을 대표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은 다 금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은은 주님의 구속을 대표합니다. 성경에서는 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은으로 물건을 산다고 말합니다. 은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바꾸어 말해서 금은 하나님의 인격을 대표하고 은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합니다. 금은 그분의 영광을 대표하고 은은 그분의 구속의 대가를 말합니다. 동은 심판을 대표하고 철은 사람의 권위를 대표하고 납은 죄를 대표합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는 각양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 중에 녹보석이 나오는데 녹색은 기본적인 색이며 이 땅에서 생명의 색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금속에 대해 읽을 때 그의 본질에다가 색깔을 더해서 알아야 합니다. 붉은색과 주홍색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붉은색은 피를 가리키고 주홍은 죄를 가리킵니다. 백, 흑, 자색은 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류하고 편집한 후에 그 의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